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부정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비난과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자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전하는 자가 또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우리가 이런 팬데믹 현상을 들으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가스라이팅. 근데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정말 있는가 했더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갖다 심적으로 쇠약시켜서 그 사람을 절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세상에서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또 사람들 간에 싸움을 하고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고 메뚜기처럼 이 곡창지대의 풍성한 이 곡식을 한꺼번에 핥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의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흔들었고 또 현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면서 그로 인해서 삶을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성도 개인 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올 초반에 까지는 몰랐어요.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영적 전쟁으로 훅 휘말려 들지 몰랐어요. 주님께 고백하기는 이젠 제가 오래 살면서 이전에 많은 어려운 시련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50대 이후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예, 우리가 중간 지점에 이 올 한 해를 중간 지점에 했을 때 갑자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휙 우리 가정에 제 개인에게도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해줘서 저희들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말렉이 정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정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였냐면은 에서의 손자였어요. 이 아말렉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가나안 남부와 또 에돔 땅 근처에 거주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약탈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말렉의 히브리의 이름이 뭐냐면은 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해악, 실수, 사악함, 괴롭게 함,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나잖아요. 영적으로는 이 아말렉은 누구를 예표를 하냐면은 육체를 예표하고 마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고 또 야곱과에서는 이삭의 자녀였습니다.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의 뿌리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말렉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왜 같은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삶을 등져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방향성이 있다는 방향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성장하면서 어떤 걸 결정했냐면 믿음의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또 믿음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올바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 굉장히 참혹한 황폐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더니. 창세기 25장 34절 보니까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냐면은 목축을 하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이 소년이 자라서 힘이 자랐을 때 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냥꾼은 목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목자들도 사냥을 했지만 목축을 하다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냥을 했지 사냥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냥꾼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갖고 있기보다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그러냐면 덫을 갖고 있습니다. 올무를 빠뜨릴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올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삶은 사냥꾼으로 살았지만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사람들을 혼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와 같이 불화살을 성도들에게 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냥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사람으로 이리저리 방황했는데 야곱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집에서 장막에 거하였다. 주님의 집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하나 한 그릇만 다오 하니까 이 야곱이 딜을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형, 이거 내가 어떻게 끓인 건데 팥죽 한 그릇을 줘? 형의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바꾸면 내가 줄게. 여러분들 같으면은 장자권을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자권이란 것은 형제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업의 몇 배를 형제들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샀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미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결혼할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기 친족의 사람들을 여인들을 만나면 좋은데 이방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것도 두 명이나 만납니다. 헷 자손들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브가가 고백하는 곳이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애들이 닮아가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 좀 좋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뒤통수가 튀어나온 것을 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살면서도 어떻게 저는 이젠 코딱지를 보면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엄지로 하는데 어느새 애들이 엄지에 이거 콧구멍으로 이게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내가 하는 짓인데 왜 저런 걸 하지? 참 나쁜 것은 빨리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쓰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의 자손이었던 에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장자권을 유지해서 당당히 성경에 이 왕들의 예,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고 그대로 주님의 길을 쫓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누굴 핍박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5장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 신명기 2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그가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시작. 즉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네, 사무엘 대언자가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등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아말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건 뭐냐면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선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5절 보면은 예,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 예, 이런 씨를 뿌리고 곡초지를 갖다가 풍성에 이렇게 거둘 시기 가운데 예,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이 동맹을 맺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아말렉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교하고 사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원수로 다가오고 어디서든지 이 아말렉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골짜기에 사는 자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장하면서 이런 상처를 많이 겪습니다. 절망적인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고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7장 초반절에 보니까 신광야에서 나와서 르비딤에서 이젠 거주했을 때 이스라엘은 매일 주님께서 내린 만나와 메추기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오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도 먹을 물이 없고 예. 양과 염소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다툴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국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매일 맛보면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한순간에 공기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이 태양의 빛은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세계의 가치는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일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 아말렉이 언제 등장합니까? 그때가 이때예요. 모세와 다투고 호렙의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고 마셨을 때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속박에 있을 때는 이집트인들에게 속박은 당했지만은 공격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 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우리 사람들이 언제 이런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을 때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가운데에서 내주했을 때 바로 그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가운데서 내주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사람은 두 가지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속박에 살았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종들에게 그런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 수하 있기 때문에. 저도 집에 저 어항을 지금 십몇 년 키우는데 우리 물고기들에게 제가 낚시질을 하진 않아요. 어이 저놈 봐라. 저 잡아가지고 먹어야지. 이게 내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건 물고기들은 큰 거 이렇게 보면 우리 시내가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저거 잡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낚시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수와 자기의 종, 자기를 섬기고 있을 때는 낚시질 안 해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옛 성품을 대적하는 새 성품 성령께서 내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강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과 같다는 것이죠. 용수철을 갖다가 이렇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장력이 커져서 튕기는 힘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옛 성품을 옛 사람을 갖다가 누르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힘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 어떻습니까? 뻥 튀어나옵니다. 약하게 눌렀을 때는 괜찮겠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는 강력한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은 그 강력한 힘이 풀려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 예, 성령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인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란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절에 보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 3층천을 경험한 사람들도 주님을 대면했던 사람도 이 바울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이 육과 싸우는 싸움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사람, 새 사람과 악을 행하려는 옛 사람이 내면에서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정으로 볼 수가 있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의 마음속 깊이 있을 때는 주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고 싶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었잖아. 육신대로 살아. 이리 와! 하면서 바울의 삶을 질질 끌고 가기를 원했어요. 마치 가스라이팅한 것처럼. 바울 한 사람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모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새 성품이 생기고 성령이 내 안에 가운데 거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냐면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속에 있는 새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먹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일들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은 그를 평화롭게 살도록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를 좋아하며 사악한 계획을 달성하도록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가운데 성령이 내주할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공격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언제 공격합니까? 신명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즉 그가 하나님을 예, 못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 이렇게 보면은 전쟁에도 불문율이 있다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싸움도 정당하게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뒤에서 몰래 트랩을 놓고 기습을 하거나 뒤통수를 푹 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약하고 지치고 있을 때 그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스킵을 받은 것은 맨 뒤 지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밀접한 교제를 할 때는 육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때 지치고 무기력할 때 약해졌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제 피곤한가, 이 피곤해서 언제 지쳐서 쓰러지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열에서 언제 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도 바로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군하는데 언제 뒤처진 사람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아말렉이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때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비로소 삶을 좀 쉬려고 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야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아말렉은 여러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기,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모세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이 아말렉이 공격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줍니까? 모세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닥치고 해결해야 합니다. 매일 시시각각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돼야 돼. 그 집중해요. 만약에 그 문제가 빨리 끝났어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끝났어요. 아,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문제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쳇바퀴 돌듯 광야를 배했던 것처럼 계속 쳇바퀴 도는 똑같은 인생, 진전하지 못한 믿음의 진보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말렉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합니다. 실제적이고 실존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 이상하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한 사람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세 사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상한 싸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싸움입니다. 예, 군대가 부딪히는 것, 이런 물리적 싸움의 승패가 싸우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칼이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냐?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 명령하시고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의 막대기란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산 아래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아론과 훌과 동행했을 때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쟁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고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의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힘 없이는, 물리적인 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특별히 기도하는 싸움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런 싸움에서 모세가 주님께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지쳤어요. 여러분들 기도해보셨지만은 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치고 낙심할 때까지 붙들어줄 누가 필요했냐면은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기도의 손이 부족할 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승리한 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씀할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깃발이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은 언제입니까? 패배했을 때 올리는 것입니까? 승리했을 때 올리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전쟁을 통해 배운 결론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주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여호와니시는 신약에서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모든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안에 아말렉, 육신, 사단과 싸울 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